오늘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아프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치세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2장,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책들의 기록들을 비교 대조하며 조화롭게 엮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시야 왕의 기록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유대 왕들의 기록들 중 정말 중요한 부분인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책의 차이점은 전반적으로 열왕기 하에서는 주제, 즉 토픽에 따라 사건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역대하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책들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책들 속에 기록된 이야기들과 사건들에는 많은 선하고 긍정적인 예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실했던 유다의 왕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어떻게 행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서의 배경에 깔려있는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들이 종종 배도와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열왕기서의 목적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과 그 통치자의 사악함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는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 왕국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네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니느웨의 쇠락에 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나훔이었으며 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네 명의 선지자 이름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이 성전 깊은 곳에 감춰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왕이 개혁을 시행하도록 역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었기에 아마 요시야 왕이 어렸을 적에 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전 633년에서 632년에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던 해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전 629년과 628년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나라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바냐는 이 시기에 활동을 하였고 요시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개혁한 왕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고, 그는 30세의 나이에, 39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고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시아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라는 인물은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그의 이름이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썩어지고 부패한 유다민족의 영적 제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개혁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였죠. 므낫세는 비록 사악한 왕이었지만 인생을 마무리 지을 무렵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러한 영적이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의 이름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 지어진 데에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자식들에게 성경적 이름을 지어주던 당대의 관례로 인해 요시아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디다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아다야는 여호와께서 단장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디다는 유다에 있는 한 도시인 보스카 출신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간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로서 장례식에 이렇게 초대받아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분들에 대한 그 테스트모니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집회서 외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집회서에서 49장 1절에 보시면 악인이 만연하던 시대에 나라의 경건함을 다시 세웠다라고 요시아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그는 범죄하지 않은 세 명의 왕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을 애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유다민족의 영적 상태는 매우 나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시아 왕이 그의 경건함을 나타내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유다 왕국의 영적 부패로 인해 유다 민족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들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배교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왕 치세 기간 중 영적 상태는 특히 통치 초기에서 중반까지는 선지자 스바냐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마 요시아 왕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의 통치 13년에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에 따르면 성전을 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3절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요시아의 통치 18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의 종교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대제사장에게 한 서기관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여지던 헌물이 있었는데요. 여러 인부들이 보수공사를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성전 안에서 재정 문제에 관하여서만큼은 깨끗하고 정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진실히 행했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 문제의 부정행위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이진 않았지만 금전적인 면에서는 정직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는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였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2절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3절에 따르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길과 행실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로드는 LORD 전부 대문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절에 따르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수단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성전은 신성 불가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었고 그들의 그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성전으로 오게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가 머무르실 곳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런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생각했죠.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성전이라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보수된 성전은 그들의 종교적 삶과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6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죄와 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아멘. 비록 예레미야 7장은 시대적으로 요시아 왕의 시기보다는 이유였지만 유대 백성은 일관적으로 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아 왕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에 즉 26살이 되기까지는 열왕기하에서 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그의 통치 8째 해가 되는 해에 관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요시아 왕이 영적 성장을 경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의 경건함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대라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대의 선지자였으며 요시아 왕은 스바냐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은 듯 합니다. 그 당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전국에 만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1장 7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스파니아 1장 4절을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니아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뒤로 밀려나 줄을 떠나는 자들과 줄을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아멘. 예, 이 1장 5절에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11절에 하느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어두워져서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냐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그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경건함은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종교와 영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 나라가 제사장들로부터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까지 모두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지만 요시아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의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였음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그분을 향한 요시아 왕의 열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통치 18년이 되던 해에 마침내 섭리의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정해진 성전 수리를 주선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꺼낼 때 힐기야는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그 책을 전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을 보면 사반은 그 책을 가져와 왕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요시아 왕의 반응은 분명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의 요시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13절을 보면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주회전에서 발견한 그 책은 역대하 3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특히 그 책은 신명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발견되어졌다는 말은 아마도 그 율법책이나 또는 그 책 안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전해지거나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지요. 그 책은 잊혀져만 가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태만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은 핵심 진리가 빠진 구약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현 시대에 성경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만약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율법책의 저자가 모세임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왕은 충격과 실망으로 그의 옷을 찢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며 회개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한 지키지 않고 살았음에 대한 회개의 표식으로서 그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신자들과 커다란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아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의 성품과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충격과 뉘우침으로 옷을 찢고서 즉시 선지자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죠. 그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사실 그때 당시 그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지지 않았던 무시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저주가 담겨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선지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그 책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되었던 그 저주가 여전히 유효하며 책에 기록된 모든 고통이 임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영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반응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신속히 그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성전의 대표자들, 즉 장로들, 예언자들,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는 이 언약책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그것을 지키게 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자 하였고 모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대대적이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시민, 사회, 그리고 종교 삶의 의무에 대하여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모세의 책은 유대인들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교육하여 그 나라의 정체성과 존재의 기초를 만들었죠. 제가 소망하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은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나라의 영적 상태의 혼란스러움과 여호와의 관계에 무관심한 나라의 모습을 깨닫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심하게 세월을 보내며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벌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적 인연들과 의식들이 혼합하여져 영적 혼란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역시 모세가 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길을 잃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이 없이 지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전의 왕들이 단순히 자기의 사고만을 의지하여 자기 판단에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또 예배는 성경의 지침을 잃었을 때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개혁을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마저도 그의 삶이 끝날 무렵까지도 변화받지 못하였죠. 그것은 또한 스파니아의 예언사역이 여전히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모호한 잘못된 종파들은 정리되어져야 하고 바른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나눈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에 의한 어떤 개혁 의지와 개혁의지 노력과 또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함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후 요시아 왕의 지도력 아래 일어난 영적 재각성 중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첫 번째로 행한 개혁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과 사당들, 그 의식을 치르는 상징들과 도구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그들이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산당들이라 함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았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잘못된 방식들과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열정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치지 않았고 그의 개혁은 지금은 사라진 북왕국의 종교적 성지였던 베델로까지 이어졌고 그가 그곳에서 했던 일들은 여로보암 왕 당시에 있었던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공공의 예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도록 집중시켰는데요. 이는 신명기에서 또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과 사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공공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시야 왕은 또한 종교적 축제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종교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사사기 시대 이후에는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 유월절 절기가 다시 행하여지기까지는 7,8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5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유월절 절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5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적용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이 맡겨지고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거룩한 의식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을 제공했고 방백들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과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제공했습니다. 왕의 명령하에 유월절 예배가 준비되었던 것이지요. 예배의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적 종교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을 보시면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바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스타롯,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았듯이 바알에게 바쳐졌던 물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바알에게 바쳐졌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나요? 이런 종교적인 물건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이 이름들의 신들은 그들 역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다른 이교도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였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신들 또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예수님, 우리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그들 또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인들은 만들어진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짓된 방법으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종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물건들을 갖고 들어감에도 성전에 가지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혼합 종교를 믿고 있음을 혼합 종교를 따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영적 지도력 아래에서 올바르게 조직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조직된 예배란 바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뜻합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는 종교적 개혁이 일어날 수 없겠지요. 요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예배당으로 지정된 예루살렘 안팎에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 유다에 있는 이러한 산당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과 19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이러한 산당들을 제거하고 소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에서 또한 아하스, 므낫세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또한 사마리아 도시에서 제단을 세웠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은 거짓 신에 대한 경배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거짓 예배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거짓 신에 대한 경배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거짓 예배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월절 예배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회복돼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하는 대로 예배가 조직되고 정돈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월절 기간 중 정식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졌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23장 2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요. 이 예배는 그 중심에서 행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함께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여하라고 명해졌습니다. 예배에는 개인주의적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공동체적인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회중들의 모임을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던 시절에 그들은 개개인의 수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거나 산중에 가서 개인 수양을 많이 하였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헬라어로 어셈블링 모임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한 장소에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예배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또 적합한 예배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임명된 지도자의 지도력 아래에서 드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집사와 장로와 같은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실은 교회 안에 필요 없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차에 맞게 분명 오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시아 왕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과 그 외의 장소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조직되어지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개혁은 시기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죠. 그러나 요시아 왕의 개인적인 헌신이나 노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시작되었죠. 첫 번째로 그 기회의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제각성 혹은 개혁의 기회는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부 세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려던 야심에 찬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장차 갈그미스에서 패배를 겪게 될 북진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혁에 열정을 가졌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성과를 이룬 요시아 왕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부 지방을 지나가고자 했던 이집트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방비하기 위해 적은 군대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요시아 왕은 남쪽 왕국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인볼브가 연류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아 왕은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인볼브가 됩니다. 그리하여 요시아 왕은 그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원정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요. 요시아 왕의 지도 아래 진행되던 개혁도 끝이 났으며 이제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요시아 왕의 개혁운동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노력이 얼마나 그들의 영과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었는지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영적이고 개혁적인 사역을 경험한 유다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따르라고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 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기에 하였느니라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그렇게나 많은 바알에게 분향하는 물건들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시아는 개혁을 자랑 왕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악한 그때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들 머리에 있었습니다. 시제 윌리엄스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주는 역량들을 버리고서 예배, 교리 및 실천에 있어 열정적으로 성서적 방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요시아 왕은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는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함께 경험하는 부흥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들이,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주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 저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용기, 선포함에 있어서의 담대함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영을 강조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겸손함이 참된 신앙의 중심이라면 또한 진정한 개혁 안에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개혁과 부흥을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표현할 때조차도 우리는 먼저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